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인데 좀 색다르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이런 소제목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소책자로 공부를 했습니다.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공부했거든요.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혈루병 여인 잘 알지요? 이렇게 혈루병 여인. 자, 이 여인이 열두 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감기 걸린 이런 정도가 아니죠. 진짜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가고 도움받았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는 혈류병 걸렸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러니 나를 감추고 내가 예수님께 그 말씀 드리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거다. 사람들이 돌을 칠 거다. 예, 혈류병과 문둥병은 사람을 닿기만 하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거든요.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정결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과 저런 혈류병 사람은 사람들을 부정케 만들잖아요. 만지면 부정케 돼요. 그래서 격리 상태에 있어요. 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참 슬프지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한가 하면 이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면 예수님께 못 나가니까 감추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만지는 사람마다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내가 예수님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여인이 열두 해를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이 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았어요. 저게요. 인생을 재창조하는 삶입니다. 저게. 그래서 인생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지금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생을 재창조하는 길을 행하시면 돼요. 지금 만족하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주변 상황들을 보고 돌아보고 그 상황을 자신에게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물 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을 재창조하는 사람 또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니까 못 믿어요. 왜? 나는 벌써 나이가 들었고 제 아내도 이제는 생산할 능력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도 별로 신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은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밤에. 저 하늘을 봐라. 내 자식이 저렇게 많을 거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큰둥하다가 그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저 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예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내 후손이 저렇게 많을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의로 여겼다고요. 로마서 4장 18절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요? 내 후손이 저 바다, 저 하늘의 뭇별처럼 이같으리라, 이렇게 많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믿었다고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재창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넣어놨습니다.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근데 우리에게 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넣어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걸 활용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근거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저렇게 말씀했어요. 저게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재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길은 뭘까요? 자, 레마의 말씀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저게 인생을 바꾸는 길입니다. 뭐라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라고요? 레마의 말씀이. 저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핵심. 저걸 항상 저걸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이 주제를 잡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과 지시는 로고스 안에 있다. 로고스 말씀 안에 있다. 자,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 두 번째, 이 로고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로고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레마로 돼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어떻게 풀어내려는가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요. 다가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요. 자, 오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답이 있고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바뀌어지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변화가 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과 지시가 로고스에 있다. 로고스,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환경을 봅시다, 먼저. 자, 저와 여러분의 환경. 자,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뭐 아파트에 살고 아니면 월세에 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진리의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자, 진리의 하나님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착한 선사들이. 세 번째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사탄과 귀신들이 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뭐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적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하는 타락한 사단과 귀신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이 있어요. 이걸 늘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뭐로 역사하십니까? 진리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천사들은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겠죠. 사단은요, 무기가 뭐지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거짓으로,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돼요. 저 말씀 잘 보세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게 전제예요.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진리는 자유롭게 못해요.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 다니지만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진리로 듣고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진리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자기들이 믿고 단호하게 말하는 말로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 누가 있다고요? 진리의 하나님, 착한 천사들, 사단,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로 통치하시고요.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긴다고요? 멱살 잡는 게 아니고 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말씀으로 말할 때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분의 말씀을 보내요.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진리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야, 너 거짓말 믿지 마. 내 말을 믿어. 내 말이 진리야. 내가 너를 살려. 그래서 내 말을 들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죽여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야, 그놈 거짓말이야. 그거 듣지 마. 내 말이 진리야. 내 말대로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무기는요, 거짓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놈이 뭘 이용한다고요? 욕심을 이용한다. 욕심을. 왜요?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시켜. 그래서 욕심대로 우리 끌려가게 해.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탄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바라지 않아. 그럼 사탄에게 들 넘어져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가면 안 돼요. 사단이 거짓말로 욕심을 부추긴다고요. 뭐 될 것 같아? 안 돼요. 사단이 말한 거짓말은 그거 우리 죽이려고 욕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저 도둑은 사탄을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저 말씀을 여러분 거의 다 외우잖아요. 자, 예수님이 온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로마 군대의 그 당시의 무장 모습이었어요. 로마 군대가 투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슴에는 이 흉갑을 찼어요. 또 방패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맸어요. 그 다음에 신발, 튼튼한 신발을 신었어요. 자, 근데 바울은 저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투구를 구원에다 대고 이 가슴의 흉각을 호심경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로, 신발을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방어의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공격을 방해하는, 막는 무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겠고요. 예수님부터 의의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자꾸 빛을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점점 사라지겠죠. 구원의 투구, 구원 확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자,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겁니다. 저렇게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평소에는 열심히 훈련을 해요. 평소에. 왜? 악한 날이 오기 때문에. 전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 안 하면 전쟁 나면 져요. 저 병사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평온할 때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창 들고, 그 다음에 방패 들고, 그 다음에 신발 신고, 투구 쓰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악한 날을 대비해서 저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악한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이 악한 날에 지금 휘말리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날을 이겨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고백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악한 날에 다가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고백해서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가 믿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어떤 사람은 저 방법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줄기차게 힘차게 믿습니다만 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믿어집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 무슨 생각으로 고백합니까?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자꾸 고백하시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고백하면 의미 없어요. 말씀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깨달으실 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그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만큼만 믿음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못 깨달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 믿음이 안 세워집니다. 그거. 몇 수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믿음 안 세워집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 출석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자,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 살 길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게 약속이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말하고. 진리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있고요. 말씀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의 내용만 아는 게 있고 말씀을 믿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이 둘은 같지 않아요. 틀려요. 같은 게 아닙니다. 난 말씀만에 알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 힘이 돼요. 자, 그런데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뭡니까? 힘이 없어요. 막상 전쟁을 하다 보면 힘이 없어요. 아니, 머리에는 잔뜩 있는데 힘이 안 돼요. 사는데 힘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믿는 것은 힘이 돼요. 자, 그래서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적다면, 삶에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적다면,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거나 믿어야 할 만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머리는 아는데 삶에 열매가 없어. 안 나타나. 그래서 뭐라고요? 지식이 없거나 그걸 못 믿거나 지식이 없으니까 못 믿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고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깊어지고 조금 더 의심도 없이 확고하게 서면 이제 힘이 돼요. 믿음이 돼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과정을 안 가고는 안 돼요. 저 과정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그런데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고 내게 믿음으로 서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리고 찔러 쪼갠대요. 자,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저 앞에 10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 이 땅에 곡식들을 자라게 한다. 이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다고요? 그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한 사람들의 결과를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앞에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면 무슨 독을 맞을 대로 해안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언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해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고 그 말씀대로 난 하나님 말씀 믿어. 예수님 말씀 믿어. 난 그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잖아요. 우리도 순종하면 저 말씀대로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꼭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하면 나를 변화시키고요, 내가 변한 만큼 내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재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지금 요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자,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여러분이 이제 말씀대로 살고 이제 하는데 어떤 날에는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마귀의 불화살이 싹 날아와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 통해서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사는데 갑자기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 요놈 봐라. 요 거짓말로 다가오네. 예, 진리로 요놈을 막아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저 밖에 나가서는 말씀 차단하고 그냥 내 살던 방식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근데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붙들고 묵상한 말씀대로 사회 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 나가서 가정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자, 악한 날은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혹은 말씀을 묵상해서 딱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근데 딱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악한 곳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을 문을 들일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제일 약한 데를 공격해야 빨리 무너지죠. 사단도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을 구축한 길에 약한 곳이 있다고요. 그걸 집중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한 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악한 게 아니고 약한 거예요. 자, 어떤 게 여러분 약합니까? 나는 교만해. 이래서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해. 또는 나는 자랑을 많이 해. 그게 약해요. 혹은 나는 툭하면 화가 나. 이런 사람. 나는 툭하면 시리에 빠져. 난 낙심을 잘해. 이게요, 약한 상황이에요. 그 영역에.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요. 잘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걸 사단이 집중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약한 상황은 왜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잠잘 때요, 도둑이 가장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깨어있을 때는 접근 안 해요. 잠잘 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잠자는 영역을 만들어 놓지 말라고. 여기 제일 약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나는 한 6시간 자야 아침에 하는데, 다시 사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취약한 상태가 뭐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분노를 잘하는 사람. 욕심이 가득해. 그냥 남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 욕심이 막 발동해가지고 누가 뭘 하든지 내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끌려가. 욕심이 발동해. 이거예요? 되게 약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잘 낸다든지 남의 이 귀가 얇아가지고 남에게 잘 끌려가. 사단의 말도 잘 끌려가. 아니, 사람이 성품이 착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남의 말을 잘 들어. 근데 대개 이 땅의 사람들 어떻다고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면 거짓말을 한다고요. 사단은 더해요. 여러분 죽이려고 온 놈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좋은 걸 주겠어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의 욕심이 발동을 해.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약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욕심이 발동이 되는지 보시라고요. 돈에 약한지, 정욕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이런 영역을 잘 보시라고요. 이게 약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약한 영역을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하면 당하지 않아요. 그놈은 거짓말로 오기 때문에. 그 약한 영역은 뭐예요? 아직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인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잔다, 깨어라 이 얘기가 뭐예요? 진리를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성급하게 화내고 좌절하고 인색해하고 평안이 깨지고 갑자기 옛날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틈이에요. 틈입니다. 요리로 마귀가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영역이 많으면 이미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느냐? 진리를 무장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무장하면.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요.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그걸 써먹어야 돼요.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욕심이 딱 발동했어. 분노가 막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숨 탁 쉬고 아니지. 사단이 공격한 거네. 내가 마음을 낮추고 분노를 낮추고 진리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훈련해야 돼요. 자꾸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난 자동으로 돼. 아니에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무장되면 여러분이 늘 깨어서 경계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지요. 아이고, 저 들키겠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적인 상황이 올 때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내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혹은 내가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연약한 부분을 점검받았으니 다시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즉시 여러분 원수의 공격이 올 때 즉시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방어무기라고요.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딱 막아서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막 분노가 일어났어. 혹은 미워져 미움이 막 다가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빨리 사랑으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막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재빨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 내 속에 사랑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 축복해. 저 사람 사랑해.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를 재빨리 어떻게 해요? 시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분노하지 마. 틈이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재빨리 차분하게 점검하시라고. 이게 지금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 내던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얻어 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자, 그래서 방어의 무기는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인데, 자, 방어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격하는 무기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공격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방어만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레마라는 뜻이에요. 저게. 아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었죠.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말씀인 말씀인데 종류가 달라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는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영어는 워드로 돼 있어요. 대문자로 워드.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헬라어에는 원어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는 뭐가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원어에는 둘로 나와요. 우리나라 말에는 저걸 다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영어는요? 워드로하고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에 해당되는 건지 레마에 해당되는 건지 헷갈려요. 원어는 선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로고스인지 레마인지 구분을 선명하게 해야 돼요. 나는 로고스 말씀만 있다. 그럼 무기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자, 고백집을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로고스만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레마로 다가온 말씀은 무기예요. 그냥 말씀이 레마가 안 돼요. 내가 자꾸 묵상하고 할 때 레마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고스는 뭔가 하면요. 기록된 말씀이고 원리, 원칙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로고스라 그래요. 저 말씀인데. 레마는요. 입에서 나온 말씀이 레마예요.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자, 하나님이 글로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로고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말씀해. 그럼 레마예요. 아시겠어요?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편지 써서 보낸 건 뭐라고요? 로고스예요. 근데 직접 전화를 해서 말해. 레마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이 말씀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레마고 눈에만 들어오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눈에만 들어오는 말씀은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읽어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부터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 비춰진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레마예요.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로고스로 표현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깨닫지 못한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예요. 듣긴 들어도 못 깨달았어. 로고스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의 일꾼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직 들려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로고스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여기서 말씀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말씀해요. 이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할 때 뭐라 그래요? 로고스라 그래요. 원어상에는. 자, 그래서 로고스는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호칭이 로고스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요 로고스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레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레마라는 거예요. 자, 레마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입에서 발설된 말씀. 그러니까 누군가 듣겠지요. 들어진 말씀. 이런 뜻이. 자, 선명히 구분은 잘 안 되지만 조금은 오늘 이해될 거예요. 자,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아침 일찍 왔더니 밤새도록 고기 잡은 무리들이 왔는데 빈털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배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바다의 배 위에서 육지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고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고기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설교를 다 마치고 베드로야 고기 좀 잡은 거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고등학교 출신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해 뭐라 그래요? 나 어부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당신 뭐요? 당신 목수 아니요? 누가 전문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보통 사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러면 밤새도록 수고해서 못 잡았지만 오늘 허탕치는 날이었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니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다 씻어가 정리해놨는데 다시 내리기 귀찮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가 허탕쳤는데.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요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로고스예요. 저 당시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레마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레마인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것은 뭐라고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죠? 저 레마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 베드로는 저 말을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자, 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랬어요.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때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별로 없어요. 큰 고기나 몇 마리 있을랑가. 다 어떻습니까? 여기 프랑크톤 많은 겉으로 나오지요. 근데 깊은 데에 갔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럼 왜 주님은 그물 찢어지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더라. 이제 두 배에도 채웠더니 얼마나 무거운지 배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그래. 막 찰랑찰랑해. 이런 상태. 자, 예수님 이거 몰랐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보세요.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요. 영어에 보면 영어식으로 보면 너의 그물들을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물 하나만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터졌어. 아니 여러 개 했으면 어떻습니까? 고기들이 나누어 들어갔을 텐데. 그래 그물이 안 찢어졌을 텐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의도를 곧이 곧대로 들어야지 내 생각으로 한번 번역해서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영어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물 뜰을 내려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한 개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찢어지죠. 자,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중요성임을 말합니다.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는 적당히 순종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대로 토 달지 말고 내가 내 생각으로 바꾸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일단은 완벽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지만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자, 이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레마의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까는 뭐라고요? 로고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레마가 옵니다. 자,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자꾸 하고 성령이 비춰주시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됩니다. 이걸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레마의 말씀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은 게 없어. 비춰지는 게 없어. 눈이 열리는 게 없어. 그러면 아직 레마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열릴 때까지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힘이 날 때까지. 야, 이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이 진짜야. 나 이 말씀대로 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열망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요 기록되었으되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레마인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니까 마귀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요게 레마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요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에게 무기가 돼요. 요 레마가 아니면 무기가 안 돼요. 로고스는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안 일어나요. 그건 왜 그래요? 아직 레마로 안 넘어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말씀이라도 레마의 말씀으로 전환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인 예수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입으로 말할 때 레마로 말했기 때문에 마귀가 물려간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상황에 주셔야 되는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자꾸 기대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다 알지요. 우리가 몇 번 읽으면 다 알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근데 그게 힘이 안 돼요. 왜? 성령이 비춰주세요. 힘이 됩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레마의 말씀을 선언할 때 내 상황이 변화됩니다. 이번까지는 내가 깨달아요. 변화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상황이 변화됩니다. 자,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의 뭔가 비춰줘서 이거네. 야, 진짜네. 이렇게 애달은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선언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받았으니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몸이 아픈 상황에서 치유의 말씀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건강한데도 치유의 말씀을 깨닫고 레마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감기 같은 게 오면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열릴 때 내 상황에 있든지 상황이 열릴 때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힘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고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의미 없고요. 로고스 말씀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레마로 전환된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자,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시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해되시죠? 예. 네, 그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적이 뭐예요?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을 알 때까지 자꾸 묵상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면 레마의 말씀을 입으로 선언하고 또는 그 레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게 뭐예요? 성경을 읽거나 예배에 지금 설교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지금 로고스로 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TV나 유튜브에 그 집회의 말씀 듣잖아요. 이게 다 지금 로고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 그럼 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레마가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올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적도 함께 옵니다. 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말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봅시다. 오라 하시니 오라. 예수님이 와라. 자, 풍랑이 일어서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이 제자들은 막 파도 물 퍼내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유령인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세요? 그래 나다.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베드로. 그 대신 나도 좀 걷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하세요. 이렇게 베드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날 보고 오라 하세요. 이거는 아직 레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와라 이랬어요. 그게 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물 위로 딱 내렸어요. 걸었어요. 이게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 저 얘기를 듣고 한탄강인가 가서 연천에 있는 한탄강에 가서 뛰어내렸대. 물이 걷는다고. 그거요? 로고스의 말씀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고. 자, 레마의 말씀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고요.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저가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 말라 로고스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요. 담대해집니다. 항상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도 내려놓지 말아야 되고 성령의 검도 칼을 집에 놓으면 안 돼요. 들고 휘둘러야죠. 그래서 오늘 핵심. 문제에 대한 지시가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로고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가 옵니다. 그리고 레마를 선언할 때 상황이 변화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